신명기 14장 24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24절부터 29절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부분에 있는 22절과 23절은 11조와 관련된 명령이 들어있고요. 지금 읽은 24절부터는 26절까지 11조와 관련된 첫 번째 부연 설명, 27절부터 29절까지는 두 번째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명기 14장이 11조와 관련해서 가장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11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항목에 대해서 드려야 하는지는 22절, 23절에 나왔고요. 이와 관련해서 24절부터 26절까지는 첫 번째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조건이 나오죠.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이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이 정하신 한 곳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것인데 가령 내가 쌀이 10가마를 11조를 드려야 된다. 소를 2마리를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뭐 가령 예루살렘이 서울이라고 치면 내가 부산쯤 산다 하면 그 쌀 10가마를 들고 오거나 소 2마리를 끌고 오려고 하면 중간에 이동하는데 비용이 훨씬 많이 들 수도 있고 소요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첫 번째로는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라. 먼 곳에서 살고 있으니까 네가 살고 있는 곳에서 11조 드려야 할 것들을 팔아서 돈으로 바꾸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돈을 싸가지고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러니까 돈을 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26절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라. 그러니까 이걸 돈으로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 쌀이나 곡식이나 아니면 가축을 드려야 할 것이었으면 그것들을 내가 사는 거예요. 다만 똑같은 것으로 사면 가장 좋고 그렇지 못해도 다른 물품들을 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나 양,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사라. 그래서 그렇게 물건을 사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11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거기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께 내가 드렸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지역에 살면서 물건을 돈으로 바꿨죠. 다시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죠. 뭔가 샀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다 바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바친 것 중에 일부를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행하게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특징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반드시 드리라는 거죠. 거리나 여건, 상황을 핑계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또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1조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는지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방법만 제시할 뿐이시지 실제로는 원칙은 하나도 소멸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받았던 물건으로 드려야 되고요. 돈으로 드리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것을 단지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조와 관련해서 두 번째 부연 설명이 27절부터 29절에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24절부터 26절까지 지금 보았던 내용은 조금 유명한 내용이기도 해서 잘 알고 있기도 한데 27절부터 29절에 나오는 두 번째 부연 설명은 많이들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27절부터 29절에도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상황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와요. 27절에 보면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만 물론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예루살렘 제사장이 많이 거하고 있죠. 근데 레위인들은 각각의 성읍에 거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살고 있는 성읍, 그러니까 이건 예루살렘이 아니죠. 네가 거주하고 있는 성읍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이 있다. 이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앞부분에도 마치 11조를 드릴 때에 네가 먼 곳에 거주하고 있다. 이게 상황인 것처럼 지금도 네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 분깃이 없는, 수입이 없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이 있는데 그들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8절에 보면 매 3년 끝에, 그러니까 3년 끝이라는 것은 1년, 2년, 3년째. 다시 1년, 2년, 3년째. 그러니까 3년마다 한 번씩인 거죠. 그 28절을 보시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요. 어디에 저축하라고 되어 있죠? 네 성읍에 저축하라. 그러니까 이 11조를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의 성읍에 저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는 예루살렘에 갖다 내고요. 세 번째 것은 예루살렘에 갖다 내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성읍에다가 저축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잘 보시면 성읍에 저축을 할 때에 뭐 성막에 저축을 해라 아니면 뭐 종교시설에 저축해 이런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에 여하튼 기구를 만들어서 기관을 만들어서 잘 저축을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저축한다면 어떻게 하는가? 29절에 보면 너희 중에 그 성읍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이분들은 이제 분깃이 없으니까 수입이 없는 셈이죠. 그 다음에 네 성 중에 거류하는 객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세부리가 등장하는데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 그리고 지나가는 객, 지나가다 잠시 거주하는 손님들이죠. 객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21조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21조를 사용하게 했냐면 29절 뒤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11조를 모았던 때만 와서 먹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모아두면 음식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해야 할 돈이 필요할 경우에 와서 자기의 필요대로 그것을 가져가서 사용하게끔 특별히 여기서는 뭐 취미나 기호생활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먹는 일에 사용하게끔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11조 내용을 그래서 이 두 번째 규정을 잘 보면 결국 11조는 1년 2년치와 3년째가 다르고 1년 2년치는 중앙에 3년째는 자기 성읍에 저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맨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붙여놓으셨어요. 29절 맨 끝에 보면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얻은 수입 중에 10분의 1을 밖으로 빼내버렸는데 어떻게 복을 받겠는가 싶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부연 설명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중요한 특징들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특징은 여러분 11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걸 아무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11조를 사용하는 용처는 어디가 되는가? 11조는 참 독특하게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이나 예물을 갖고 왔잖아요. 그 중에 일부러 불에 태운다든지 뭘 하든지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런데 11조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쓰는 돈이 아닙니다. 한 푼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쓰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던 사람들 아니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용을 잘 보시면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잖아요. 근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는 11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 생활할 때는 모두가 다 분깃이 없었어요. 자기 기업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농사를 짓지 않았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할 때는 뭐 그 집에 있던 가장이나 아니면 떠돌아다니는 객이나 과부나 고아나 아무도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기 때문에 따로 십일조를 모아서 사용할 필요도 이유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묘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십일조를 3년에 한 번씩 모아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앞부분에 1년, 2년, 첫째, 둘째의 십일조를 중앙에 모았잖아요. 그럼 그 모았던 십일조는 어떻게 썼을까요? 그건 중앙에서 각 지역에 있던 레위인들을 위하여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모았던 십일조도 제사장이 쓰거나 하나님께 드리거나 한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의 용도로 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용했던 용처를 보면 참 독특한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게 예전에 안식일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십계명에 보면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죠. 안식일 계명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 무엇을 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너도 쉬고 네 집안 식구들도 다 쉬게 해라. 그래서 사람을 향하여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가 나오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2절, 23절은 십일조에 대한 명령이 나오고요. 24절부터 26절은 먼 곳에 거하는 사람이 어떻게 십일조 해야 하는지가 나오고요. 27절부터 29절까지는 십일조를 3년마다 한 번씩 나누어서 자기의 성읍에 십일조를 모아두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십일조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생각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십일조와 관련해서 이 명령과 관련해서 한 두세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늘 이런 명령을 들을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에 순종했는가? 이 성경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경이라고 하죠. 지금 신명기인데 신명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가 약 400년 있고요. 400년 있고 난 다음에 사울왕 다윗왕에서 왕조시대가 또 한 400년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다는 기록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십일조를 드렸다고 하는 내용이 처음 나오는 것이 어디냐? 이스라엘이 사울왕 다윗왕 있다가 왕조시대가 있다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폭삭 망해가지고 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가 열리는데 그때 처음으로 십일조를 드렸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간에 십일조를 드렸는데 기록만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로 십일조를 드린 적이 없어서 기록이 없는 것이라고 치면 지금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명령을 주신 다음에 약 1000년 동안 십일조를 안 했습니다. 약 1000년 동안 십일조를 안 했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 혜택을 봐야 될 레위인 당연히 없어졌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곤궁한 사람들이 먹고 살 방법이 참 없었던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한 1000년쯤은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고집부리고 사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 우리는 안 그런가? 우리가 그런 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훌륭한 그런 때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도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당연히 순종하는 게 아니고 명령하시면 나에게 좀 불리하다 싶으면 언제나 불순종할 생각을 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자신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일조와 관련된 규정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순종을 하고 중앙으로 십일조를 갖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온전하게 잘 순종했는가? 아닙니다. 돈이 있는 곳에는 항상 부정부패가 끼기 마련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에 대해서도 부정부패가 만연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지방에서 십일조를 들고 왔어요. 그러면 돈으로 갖고 왔으니까 다시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그 물건을 살 때 중간 과정에서 착복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쌀한가마가 5만 원이면 5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20만 원에 팔아요. 그리고 중간에서 돈을 챙겨 먹는 그리고 자리세를 받는 대제사장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십일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드리기는 드리는데 이게 안 드리는 것보단 낫죠. 그러나 그 중간에 서 있던 종교 지도자들 또 그 앞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졌어야 될 십일조 몫을 자기들의 주머니 챙겨 넣는 주님 말씀대로 하면 강도로 행동을 하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들어갈 것을 이 창칼을 뽑아들고서는 자기들이 착복하는 그런 강도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키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런 모습이 된 게 아니라 순종하기는 하되 무언가를 착복해 먹고 또 죄를 짓고 이러면서 악하게 순종하는 그래서 한편으로 지나고 나서 보면 이러느니 안 하는 게 낫지 않아? 이런 말이 나올 지경인 그런 모습으로 순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도 항상 보면 뭉기적 혹은 핑계거리, 변명거리 혹은 조금씩 다른 거리들을 찾는 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냥 단번에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잘 생각하고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비단 십일조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마지못해 하면서 악한 모습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은 없는가 또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 십일조는 이름은 십일조라고 되어 있지만 뭐 드리는 분량이 10분의 1이기 때문에 십일조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거죠. 결국 십일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던 가난한 사역자들과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었던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해 사용하는 어찌 보면 구제 목적의 헌금이라고 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대로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당장 먹고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구제하고 또 헌금을 사용하고 그런 일들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지 않나 또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물질적인 부분이건 다른 부분이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내가 받은 은혜를 잘 사용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지만 내 옆에는 다른 성도를 위해 소용되는 다른 성도를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그런 일에도 마음을 넉넉하게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다른 곤궁한 지체들도 잘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고 놀랍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누리고 챙기는 것에만 익숙할 뿐 주께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지내게 하신 내 옆에 있는 다른 여러 지체들을 돌보고 그들의 상황을 살펴보는데 얼마나 더디고 게으른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기는 내 옆에 있는 많은 지체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두게 하시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며 할 수 있는 대로 돕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면에서 힘겨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려운 사람,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또 육체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어 고통당하는 사람, 이 모든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께 십일조를 드리는 마음으로 잘 섬기고 위하여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들을 향하여 부드럽고 넉넉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